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한 장로님께서 제가 수요 성경 공부를 인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에게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전에 이 장로님께서 담임 목사님과 모임 중에서 함께 대화를 나눈 내용인데요. 그 대화에서 목사님께서 한편의 설교를 준비하실 때 약 2kg의 체중이 감량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구역장으로 섬기고 있던 우리 장로님께서 큰 도전을 받으신 거죠. 도전을 받으신 걸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에게 오셔서 이 얘기를 사랑하신다면서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또 베드로 형님 같은 기질이 좀 있거든요. 오버를 했습니다. 장로님, 저는 4kg를 빼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2kg를 빼면 그 발치라도 따라가려면 적어도 4kg는 빼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얼마나 후회를 했던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대로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누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시기 이전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구속사역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을 더럽히고 있던 장사치들을 물리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주 이 성전에 들러서 여러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가르침을 듣던 무리들 중에는 이 예수님을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가르침이 결국 그들의 책망과 질책을 담고 있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 무리들은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해서 넘어뜨릴까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들은 이제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곤란에 빠질 만한 뻔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무리는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헤롯과 결탁하여서 로마의 통치를 옹호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를 주님께 물어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현답을 통해서 그들의 질문을 물리치십니다. 두 번째 그룹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죽음 이후에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사상과 논리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율법에 의하면 형이 죽게 되면 대를 이어서 동생이 가부가 된 형수와 결혼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만약에 일곱 형제 모두가 죽으면 대를 잇기 위해서 그 일곱 형제의 아내가 되었던 그 여자는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부활이 없음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부활의 모습은 그들의 지각을 뛰어넘는 영원의 모습임을 증명하시면서 그들 질문 또한 내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이 이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문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교리적으로 정적이었던 사두개인들을 예수님께서 물리치셨다는 소식을 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일면은 반가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면은 이제 자신들만이 이 예수를 넘어뜨릴 수 있을 거라는 교만함에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전문가이며 그 당시 법에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율법사를 앞세웁니다. 그리고 주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본문 35, 3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613가지로 구분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613가지 율법 중에 다른 계명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시되는 계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어떤 것인지를, 이 난제를 예수님께 물어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헤롯 당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교리와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다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려는 그 마음에는 일치했습니다. 또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사람들에게 외치셨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그렇게도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대신 헤롯 당원들은 그들의 안위와 권력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믿고 따르는 사상과 이론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형식에 얽매여서 등수를 매기고 우열을 가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형식에 얽매여 있다 보니 평생을 다해서 율법을 연구하고도 그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권력의 눈이 멀고 사상과 이론에 빠져 있다 보니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멀리서 기대하고 기뻐했던 그 주님이 지금 그들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 생명되신 주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가슴 아픈 사실이지만 이 모습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헤롯 당원들과 같이 물질과 명예의 눈이 멀어서 더 높은 자리, 더 큰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교회 안에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사두개인들과 같이 자신의 아집과 고집과 사상에 빠져 있어서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은 하지만 정작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최선과 열심은 다하지만 그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그리스도, 그 주님의 사랑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행함과 열심으로 남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열심은 오히려 남을 해하고 교회를 분열하는 흉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형식과 틀에 갇혀서 주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도와 그들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답변해 주십니다. 본문 37절,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소위 쉐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인용하고 계신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글 성경에서는 4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들으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쉐마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4절 이하의 말씀을 쉐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암송합니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을 동고동락했던 모세가 이제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모세는 소리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이 마지막 권면 안에 지금 너희들이 했던 그 질문에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613가지의 율법, 그 율법의 우위를 정하려고 하지만 그 모든 율법이 가르치는 본질은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답변을 우리가 달리 생각하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고 있었지만 지금 이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쉐마를 매일마다 읽고 묵상하고 있지만 그것을 두 번씩 암송은 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율법을 지키려 행하려 했던 바리새인들의 열심과 행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십계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계명은 613가지의 율법을 취약한 것이 마지막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 사람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그 말씀을 잘 이해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1계명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두지 말라. 3계명입니다. 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네 가지 계명이 말하는 바는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너희들의 주인이고 너희들의 통치자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어떤 신과 우상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만을 존귀케 하고 안식일마다 그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듯 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듯 했지만 실은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그 자리에 올려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앞세웠지만 그 율법을 그들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십계명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들은 어기고 있었습니다. 김세윤 박사라는 분께서 쓰신 복음이란 무엇이라는 책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반대는 우상 숭배이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자리에 돈이라는 우상, 명예라는 우상, 성이라는 우상을 항상 대신하려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우상의 밑바닥에는 항상 자기라는 우상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돈을 그렇게 많이 벌려고 합니까? 왜 사람들은 성이라는 욕망에 끊임없이 목말라 합니까? 왜 사람은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까? 그것은 곧 자기를 그것으로 채우기 위함입니다. 그 우상 밑에는 자기 자신이라는 아주 무서운 우상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 율법을 받습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간 모세가 좀처럼 내려오지 않자 조바심이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독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독촉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만들어진 금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 금 송아지가 자신들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적인 능력이 조금만 있다면, 이성적인 판단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인간이라면 금속에 지나지 않는 이 금송아지를 어떻게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출애굽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 금부치를 가지고 이 금송아지를 가지고 이 신이 바로 나의 참 신이라고 그 앞에서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뜻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내면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의 행동과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의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4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부녀자들과 자녀들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이 모아온 금 귀고리를 가지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자,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귀고리로 떼어낸 금으로 만든 금송아지와 춤추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32장 20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는 그들의 금고리로 만든 금송아지를 불사릅니다. 그리고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다가 뿌립니다. 그리고 그 물을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마시게 합니다. 이 구절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는 단순히 금속 덩어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신이라는 것을 올려놓기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의 신이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들이 자신의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 숭배에는 이처럼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자기 사랑, 자아 추구.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점철되는 그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반대되는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범한 죄가 이들과 똑같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고 있었지만 내면으로는 자기의 의를 충족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자신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을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22장에 이어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아주 무섭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엄하게 그들을 질책하십니다. 일곱 번이나 반복해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뱀이라고 하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책망하셨을까요? 그들은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율법이라는 그 선한 그 의로운 하나님의 도구를 가지고 그들 자신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613가지의 율법 십계명이 말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 그분의 통치함 속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에 가장 귀를 기울여야 하는 사람은 저 같은 목회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목회자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봉사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 봉사와 그 행함이 그들의 의가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행함의 동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명 중에 마지막인 사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 왜입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너무나도 자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식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지, 우리의 정, 의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적으로 하나님을 연구하는 일에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감정적으로 인격적인 교통을 누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단순히 쓰여진 그 글책을 독서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셔서 성육신하신 그 주님과 교통을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39절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어떤 율법이 크냐는 율법사의 질문에 답변을 이어가십니다. 동일하게 바리새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즉 613가지의 계명이 가르치는 또 하나의 본질은 바로 이웃사랑,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은 바로 이에 대한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613가지의 율법의 본질은 10계명의 마지막 6가지 계명의 말씀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본문에 사용된 이 사랑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헬라어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자기 자신의 이해를 초월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신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을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유한하고 자기중심적인 인간들이 어떻게 이 무한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뛰어넘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깨닫게 되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셨던 행위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를 뒤로 하시고 묵묵히 그 아픔을 감내하셨던 이유도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동일하게 이 아가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병행 구절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는 한 이야기를 더 첨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동화책에 나오는 착한 사람의 이야기쯤으로 치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본질적인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된 그 처음 대화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는 바로 영생에 관한 구원에 관한 질문으로 시작된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대답에 예수님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 질문에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단순히 착하고 선한 한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 영생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긴 자, 그 사람이 그 사랑으로 남을 섬겼던, 이웃을 사랑했던 그 표상으로 주어진 인물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자, 경험한 자, 그 사람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남들에게도 나아가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이라고 하신 이유도 바로 이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사람, 그 첫째 계명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웃에게 나아가 그 율법의 동일한 본질인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화두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봉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나누어 주는 것. 여기저기에서 봉사와 구제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값진 봉사와 구제에도 인간의 의도와 욕심이 얼마든지 끼어들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TV가 없습니다만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꼭 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힐링 캠프라는 프로입니다. 거기 MC로 나오는 한혜진 씨를 보기 위해서 보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보는 겁니다. 네. 예전에 그 주몽이라는 드라마에서 소선호로 나오죠. 그때부터 이제 눈여겨보긴 했지만, 예, 하여튼 뭐, 예, 그 프로를 통해서 자주 이렇게 뵙곤 하는데, 아내가 지금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예. 그런데 그 프로에 예전에 그 박진현 씨가 게스트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박진현 씨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박진영 씨가 어린 나이에 돈과 명예를 얻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 인생의 공허함,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 참 자유를 얻지 못하는 그 갈급함 가운데 있을 때 주위의 사람들이 이런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겨보라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 보라고, 그러면 당신 행복해질 거라고. 그래서 박진영 씨가 정말로 그렇게 해봤대요. 그랬더니 정말 예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행복이 그에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99%까지는 그 만족함이 채워지는데 마지막 1%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 때문에 또 여전히 공허함에 빠지고 또 혼돈에 빠지고 그래서 그 1%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는 초월자이신 누군가를 한번 찾아봐야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봉사와 기부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남들에게 기부하고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충분합니다. 세상은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존중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봉사와 남을 향한 사랑은 그것 이상을 얘기합니다.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남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너무나도 크기에 그 사랑을 그저 남들에게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의도와 어떠한 동기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 사랑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사랑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만이 이 두 번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영적으로 힘들 때마다 가끔씩 보는 영상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바로 최춘선 할아버님에 관한 영상입니다. 일전에 어떤 목사님도 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김우연이라는 감독이 무작정 카메라를 들고 거리로 나가서 만난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수년간의 텀을 두고 찍어서 그것을 편집하여서 만든 영상인데, 거기 내용에 보면 그 할아버님은 대부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울 때 동경으로 유학을 가서 그 수개국어의 영어를 또 그 외국어를 공부한 그 당시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님과 같은 분들과 함께 독립운동에 그의 인생을 던졌던 이 나라의 리더자였습니다. 그는 이 한국 땅에서 그가 원하면 얼마든지 안락한 삶,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분은 그가 가진 물질과 그가 가진 경험과 그가 가진 모든 것으로 자신을 채우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고아들을 발견하면 그 고아들을 데려다가 키우고 먹이고 그들을 양육했다고 합니다. 주위에 쓰러져 있는 노숙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먹이고 입혔다고 얘기합니다. 김포 일대에 수많은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모두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이북에서 내려온 그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많은 사람들은 항상 빵을 준비하셔서 노숙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일하기 어려운 그곳을 찾아가서 자원봉사를 하던, 아낌없이 그의 인생을 남들을 위해서 바쳤던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춘선 할아버지께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영상에 나옵니다. 그분은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혹은 그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나같이 버러지 같은 죄인, 하나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노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노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이 할아버님은 그의 모든 것들을 남들을 위해서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남들에게 사랑을 베풀게 되면 그 사랑이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할아버님의 영상에 찍혀 있는 그 얼굴을 보면 그렇게 평안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가진 것 너무 없어 보이고 광인과 같은 행세를 하고 있지만 그 얼굴에는 평안함과 사랑의 모습이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들에게 섬겼더니 그 사랑 안에서 또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앉아서 하나님의 사랑만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을 섬김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품으로 그 안에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4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율법, 모든 선지자가 말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계명이 당시의 성경이었던 구약 전체가 보여주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과 관련해서 한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대화, 오늘 우리가 함께 한 내용들을 총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은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사랑이 바로 613가지 율법, 다시 말하면 구약 전체가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 전체, 이 율법이 가르치고 증언하는 핵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메시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총체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우리 이웃을 향한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영생, 구원을 누린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총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서 그 주님의 통치함 가운데 그 주님을 따라가는 바로 그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나아갑시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들에게 나갔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해 가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총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 자신이라는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 나의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엘샤다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